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은 2023년 4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빗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과 구약 출애굽기입니다.
7장.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다. 이 사람들의 말이 모두 사실이오? 스데반이 대답하였다. 여러 어른과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옮겨 살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을 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들을 떠나 내가 일러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갈대아를 떠나 하란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아브라함에게 한 뼘의 땅도 유산으로 주지 않으셨지만 앞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들은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로 살게 될 것이다. 그곳 사람들은 내 자손을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자손을 종으로 삼은 그 나라에 벌을 내리겠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난 뒤에 내 백성은 그 나라에서 나와 이곳에서 나를 예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셨는데 그 계약의 징표가 할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아서 여덟째 되는 날에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들 야곱에게 또 야곱은 자기 아들 열둘에게 똑같이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아들들이 나중에 열두 가문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상들이 자기네 형제인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의 왕 바로의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삼고 그에게 이집트와 자신의 온 집안을 다스리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 뒤 온 이집트와 가나안의 가뭄이 들어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크게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 조상들을 그리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 번째로 이집트에 갔을 때에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바로도 요셉의 가족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의 온 친족의 75 사람을 이집트로 불러왔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이집트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야곱과 우리 조상들이 다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분들의 죽음은 세겜에 있는 무덤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무덤은 아브라함이 전에 세겜에 살던 하몰의 자손에게 은을 주고 사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워지자 이집트에 사는 우리 백성의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요셉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다른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 왕은 우리 조상들을 교묘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우리 조상에게 갓 태어난 사내 아기를 모두 내다 버리게 하여서 사내 아기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아주 잘생긴 아기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석 달 동안 몰래 집에서 키웠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더는 어쩔 수 없어서 아기를 밖에 내다 버리자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아 길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지혜를 다 배워서 그가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40살이 되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어떤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하나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을 편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서 이스라엘 사람의 안갚음을 하였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동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구하시려고 자기를 쓰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줄로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 둘이 싸우는 것을 보고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거 보시오. 두 사람은 형제가 아니요. 그런데 어찌하여 서로를 해치는 거요? 형제를 괴롭히던 사람이 모세를 밀치며 말하였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당신은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일 셈이요? 모세는 그 말을 듣고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나그네가 되어 살면서 아들 둘을 두었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시내산에 가까운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불타는 덤불의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가 좀 더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다가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무서워 떨며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짓밟히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그 짓눌림에서 풀어주려고 내려왔다. 자, 가거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돌려보낸다. 이 모세가 앞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당신을 우리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라고 말하며 배척하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덤불 속에 나타난 천사를 통하여 이 모세를 통치자요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홍해에서,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놀라운 일들과 기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세워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중으로 모여 있을 때에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의 중개자였습니다. 그때 천사는 그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어 우리에게 전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들에게 순종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를 배척하고 마음으로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앞에서 이끌어줄 신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집트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온 그 모세라는 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물을 가져와 그 앞에 바치며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며 즐거워하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이 하늘에 있는 거짓 신들, 곧 별과 행성들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에 희생물과 제물을 내게 바친 일이 있었더냐? 너희는 몰록 신의 장막과 너희의 신 네판의 별을 떠 받들었다. 너희는 이런 우상들을 만들어 섬겼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바벨론 저 너머로 쫓아버리겠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살 때에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본 모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장막을 물려받은 우리 조상들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이 땅을 차지할 때에 그것을 이 땅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다윗 시대까지 이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기가 야곱이 하나님께서 머무실 집을 마련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은 사람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 어떤 집에도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언자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하늘은 내 보좌이며 땅은 내가 발을 딛는 발판이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어주겠느냐?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 있겠느냐? 내가 내 손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들지 않았더냐? 목이 굳은 백성이여,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당신의 조상들과 꼭 같아서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로운 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한 사람들까지 죽였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그 의로운 분을 배반하고 그분을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것에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시는 것을 보았다. 스데반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은 귀를 막고 목청껏 소리를 지르며 모두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기 시작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그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쳤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그는 이 말을 마치고 숨을 거두었다.
출애굽기 제20장.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그러나 이런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가늠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인은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온 백성이 천둥 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듣고 산의 연기를 보았다. 백성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며 멀찍이 물러섰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시험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며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백성은 멀리 떨어져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먹구름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는 다 보았다. 너희는 나밖에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은이나 금으로 신들의 상을 만들지 못한다. 나에게 제물을 바치려거든 너희는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너희 양과 소를 바쳐라.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가 나에게 제물 바칠 제단을 돌로 쌓고 잘 때는 다듬은 돌을 써서는 안 된다. 너희가 돌에 정을 대면 그 돌이 부정을 타게 된다. 너희는 제단에 층계를 놓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밟고 올라설 때에 너희 알몸이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룩없는 빵을 먹는 명절이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여쭈었다. 선생님께서 드실 유월절 음식을 어디에다 차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거기에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때가 가까워졌으니 내가 그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내겠다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였다. 저녁때가 되어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상에 앉으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내 원수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몹시 걱정이 되어 저마다 주님 분명히 저는 아니지요 하고 여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을 죽이라고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큰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때 예수를 넘겨줄 유다가 말하였다. 선생님, 틀림없이 저는 아니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니, 너다. 그들이 다 함께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그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 빵을 받아 먹어라. 이 빵은 내 몸이다. 그러고 나서 포도주 잔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제자들에게 잔을 돌리며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내가 흘리는 새 계약의 피다. 잘 들어두어라. 나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로 빚은 술은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제자들은 유월절 노래를 부른 뒤에 올리브산으로 갔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께서 바로 유월절 양으로서 온 인류에게 임할 진노를 지나가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유월절 절기에 죽으시기 위하여 유월절을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러한 예수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희생을 기념할 것을 당부하시는 새 언약의 준수를 당부하심이 포함됩니다.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을 지킬 장소를 말씀하시고 그 유월절을 지내시는 가운데 역시 자신의 제자에 의해서 팔리시리라는 비극적인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는 숨기셨지만 그가 바로 가룟 유다임을 지적하신 사실과 함께 유월절의 무교병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자신의 죽으심의 기념을 당부하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7절에서 25절을 통해서 유월절을 지키심과 가룟 유다의 반역을 예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공생애 기간 중에 적어도 세 번 정도의 유월절을 예수도께서 당하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월절을 명령하시는 것을 먼저 17절에서 19절에 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하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순종하였기 때문에 체험한 또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5절은 가룟 유다의 반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언된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정해진 운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감당하겠다는 신앙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거물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11절 하반절에 기록되고 있죠. 이것은 주님만이 아니라 오늘 그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가져야 할 신앙적인 자세인 겁니다. 주님은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24절에 탄식하십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걸어가시고 성취할 삶에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길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비극을 탄식하시는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거역과 불신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므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는 것은 헛된 것이며 어리석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처럼 비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악한 자들조차도 그 성품대로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시는 섭리를 봅니다. 두 번째로는 26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으로서의 주님의 희생입니다. 이 말씀은 공간복음에 똑같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님의 직접적인 말씀이면서 주님의 삶에 있어서는 가장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이라는 데서 그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을 인용하면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에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택하신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2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에게 팔리기까지 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 이유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어김이 없이 다 이루시기 위해서였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비롯한 율법 이전의 사람들도 믿음의 법을 받은 바 있었지만 믿음의 법인 복음은 율법의 개정이 아니라 완전히 새 언약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언약은 구약의 모든 짐승의 피 흘림으로 사람들의 죄를 대속했던 그 그림자의 완전한 실체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서의 구원은 바로 유월절이었고 이 유월절 양으로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반절이죠. 세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과 더불어 오늘도 우리 모두는 이 언약과 명령에 순종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과 관련하여 바울 사도의 간곡한 당부를 듣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한 것이니라. 이것은 복음 속에서 제사, 즉 예배의 가장 중심이 되는 요소입니다. 우리는 구약 율법의 마당에서 수많은 형태의 짐승의 제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짐승들은 한 사람의 죄를 지었을 때마다, 죄를 깨달을 때마다 피를 받아 바치고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희생의 제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린 후부터는 더 이상 그러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는 히브리서 10장 10절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교회가 탄생하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2장 46절의 기록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당부의 말씀을 받들어 준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세계 여러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이 주님의 만찬의 기념을 안식 후 첫날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같은 경우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주님께서 죽음을 박차고 승리하신 날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40일간을 그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육체로 보이신 날이요 이날에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 날이요 이 땅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진 날이며 최초에 완성된 복음의 초청의 메시지가 베드로를 통하여 증거된 날이요 요한사도가 계시록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죄와 죽음과 절망을 정복한 이 첫날이 예배 드리는 날로 자리 잡혔고 이 예배 속에서 바로 한 번으로 영원한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제사로서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가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태워 바치는 제사였다면 신약의 예배는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선택의 항목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25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26절에 바울을 통한 말씀이 선택의 항목이 아니라 모두 명령이므로 이 복된 예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항목이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하는 계명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 회복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은데 진정한 예배 회복은 이 주의 만찬부터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이 주님의 명령이 시행되어야만 합니다. 말씀대로 기념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념하라는 명령을 귀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기념에도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무교병과 포도즙으로 행해야 합니다. 무교병, 그것은 바로 누룩을 넣지 않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양을 주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먹었고 애굽을 언제든지 명령이 떨어지면 떠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유월절 양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기념하면서 역시 천국의 이동을 준비하는 자세를 매주 새롭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의 길. 만약 인간이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었다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죄가 창조주와 모든 인간 사이에 영적 죽음이라는 커다란 틈을 갈라놓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하게 하신 죄의 치유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속죄의 필요성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이 지은 죄를 위해 스스로 속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많은 선행을 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 죄를 위해 하나님께 속죄를 드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9장 2절에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죄사함은 인간이 선한 일을 많이 한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예화를 하나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빌린 돈을 갚을 길이 없어서 법정에 끌려갔습니다. 판사가 막 판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의 친구 한 사람이 빚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비록 자기 힘으로 빚을 갚지는 못했지만 친구가 그 빚을 다 청산해 주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스스로 자기 죄를 감당치 못함으로 대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우리 죄를 담당케 하신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피흘림이 있어야만 합니다. 피흘림이 없이는 결코 죄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죄사함을 위해 피 흘리는 희생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들을 다스릴 모세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백성들이 자기의 죄사함을 받으려고 할 때는 동물의 피를 대신 흘리게 하였습니다. 이 속죄제는 반드시 가장 흠이 없고 좋은 동물을 바쳐야만 됩니다. 상처가 있는 동물이나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동물은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물의 희생제사는 불완전한 것으로서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거듭 되풀이되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히브리서 10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동물의 희생이 인간의 죄를 제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의 완전한 희생제물이 바쳐져야 했습니다. 그 희생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고귀한 구절 가운데 하나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받으시면서 이 세상에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는 그는 죄를 범치 않으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위한 완전한 희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인류란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과 이후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로마서 5장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전반에 걸쳐 구속의 놀라운 메시지가 요약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 곧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의미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법정 안에 서 있는 죄인이 자기 대신 빚을 갚아주는 한 친구의 은혜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통해 죄사함을 받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구원을 받도록 사람을 억지로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말씀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베푸실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다면 이 말씀처럼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게 된다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의 희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말씀처럼 정죄함이 없는 곳, 곧 죄사함이 있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방법은 세례를 받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가 흘리신 피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죄에 대한 회개가 세례에 수반되어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짓는 죄에 대한 용서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죄짓는 일을 멀리해야 하지만 요한일서 2장 1절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줍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방송을 통해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곳에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영원히 찬양받으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저희 또한 주님의 인애를 본받아 저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